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정신이 드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이 드니,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의 수동성, 믿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죠. 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예, 완전히 이렇게 꽁꽁 묶여 갇혀 있었습니다. 양쪽에 간수들이 양 옆에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간수들의 다리와 베드로의 다리가 같이 묶여 있을 거를 상상할 수 있죠. 완전히 이제 못 도망가게 그렇게 갇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감옥 안에 있죠. 예, 감옥이 1중, 2중, 3중으로 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겹겹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쇠창살과 경비들을 생각할 수 있죠. 자,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 아니면 그냥 실신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였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시고 쇠사슬을 푸시고 쇠만을 여시고 인도해 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또 한 번의 구원을 경험을 해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능, 인간의 믿음 없음을 좀 보게 돼요. 아니, 베드로가 이 정도면 실은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그렇겠어요. 첫 번째 제자이고 부활을 경험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회심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당연히 죽음 앞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조금의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건짐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동성이 있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마치 우리가 무언가 믿음을 위한 뭔가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닌 게 분명하죠.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성경적인 지식, 너희들의 결심, 너희들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나에게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를 많이 들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예,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게 믿겨지는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자, 이 복음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더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수동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시편 1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It was planted by the streams.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심겨졌다라는 의미가 패시브죠. 수동성을 확인해 줍니다. 나무는 능동적으로 심겨지지도 옮겨질 수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선택을 받고 옮겨지고 심겨집니다. Chosen, delivered and planted. 그리고 또 시냇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렬히 소원하는 게 아니죠. 예,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보기 원한다고 그래서 본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한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다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면 우리는 뭐 어떡하죠?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물어보시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물어보시고 몇 분이 그러셨습니다. 어제 저희 누나가 전화 와서 다른 얘기하다 갑자기 지난주 설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고.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과정,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귐으로, 서로 보살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어 제자가 된 이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14장 22절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왔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하고 권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3장 43절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Continue in the faith,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안에 머물러라, 그 안에 거하라. 그게 너의 능동적인 몫이다. 너가 해야 될 몫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를 바라봐라.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의 첫 번째 요체는 그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경 공부, 교회 모든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자 아니면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합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찾게 돼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이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예, 목사님 그럼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믿음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되나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다가도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지 몰랐어. 그런데 믿음이 와서 이제 알아요. 그러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는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관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행위와 믿음이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요. 나라는 사람은 허공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활동하죠. 그냥 활동하지 않는 것도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과 행위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느냐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아비이고 관계 가운데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요, 어떤 결정들을 이미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나 나뉘어지지 우리 존재로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우리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맞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뭔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도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읽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언제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없다면 그것부터 먼저 질문해야 할 겁니다. 자, 믿음 안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전반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팔복,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팔복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존재에 관한 이슈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유용성이겠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겠죠. 냉장고가 있어서 우리는 음식들을 오래 보존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뿐이 없죠. 소금은 삶에 직접적으로 유익한 유용한 재료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죠. 빛은 또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소금으로,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세상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로 어떤 행위로 세상과 또 다른 양상의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17절, 예, 17절을 이해할 수 있죠.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가 예수의 제자면 이제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을 때 어떠한 행실이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데 행실을 한다고 해서 착한 행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내가 여전히 나의 가치를,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찾기보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찾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예전의 신앙의 어떤 경험들, 성경적인 지식들, 나의 열심들, 사역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실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믿음을 얻거나 증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신앙의 과정은 그렇게 확대되거나 자라나지도 않아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자, 우리는 행위로 현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맥락인데요. 행위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증대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우리를 어떤 행위를 하게 하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벨류에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각자에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 많죠. 예,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아요. 사기꾼들 많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악인들,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어떤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 안에 있는 종교적인 포지션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의 리더십이지만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는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 행동은 그 사람의 godly character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로 설명해 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동사가 싱귤러, 단수예요. 헬라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죠. 아홉 가지 다른 열매를 얘기하는 거라면 복수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싱귤러, 단수 동사를 썼어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 different kinds가 아니라 진리 안에 맺혀지는 한 열매의 아홉 가지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mercy,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자부심이 되어서 사람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만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이 겸손은 유교의 벌추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양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전 잘 못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스스로 교만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함을 발견했을 때 생기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나은 벌추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분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쓰는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가? 자, 본문 보기 전에 바울의 고백을 좀 보겠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셨죠. 그리고 꼬꾸라지고 회심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리빌레이션 계시로 내가 믿음이 생겼어, 복음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앞서 얘기하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아예 몰랐나요? 율법을 아예 모르나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자였어요. 그가 율법을 모르지 않죠. 하나님은 모르지 않죠.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자기를 리빌해 주시기 전까지 나는 몰랐어. 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있었어요. 성에 있었어요. 루스드라라는 마을에서 전도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뭐 했지만 결국은 고난을 받죠.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떤 일이에요? 지금 돌 맞아서 거의 뭐 실신한 상태예요. Supposing that he was dead. 예, 얼마나 많이 돌로 맞았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살 가망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supposing he was dead. 자, 그런데 돌로 사람을 때리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캐피탈 퍼니시먼이죠.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 간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린치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죠.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돌로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전에 회당에서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쭉 설명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죠.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쳐서 죽여요. 여기선 생략됐지만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겪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해서 돌로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괴롭죠. 진리를 얘기하다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 대부분 둘째들은 경험들이 다 있죠. 첫째한테 막 맞은 경험들이 있죠. 근데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왕따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모욕 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바울의 경우는 익스트림하고 익스트림한 경우 중에 하나죠.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신앙인들에게 어떤 면에선 린치를 당한 거예요.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만이 아니라 멘탈에도 심각한 손상이 갈만합니다. 어디 다른 데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하고 교회 안에서 욕먹고 교회 안에서 비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0절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 뭔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실신해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울이 일어나. 예, 근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예, 툭툭 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어나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굉장히 짧은 서술이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나요? 예, 그가 돌맞았던 그 성으로 돌아가요. 네,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는 곳. 예,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물론 다음날 이동하지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나에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가능한가? 나는 아내하고만 싸워도 이렇게 아내 얼굴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을 피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우를 당하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계산을 하죠. 내가 이길 수 있나? 내가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나? 아니면 피지컬 힘으로 내가 제압할 수 있나? 논리로 이길 수 있나?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가서 싸워요. 돌아가서. 그런데 만약에 계산해봤는데 저 사람이 가방끈도 길고 나보다 논리도 있고 힘도 세고 수해서 될 것도 아니고 머리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회피하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에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저로서는 제3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랬잖아요. 아내랑만 싸워도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모든 핑계를 대고 집에 뭐 딴 거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상으로 돌아간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죠. 21절에 이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거명된 도시 이름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여기 어디예요? 바울이 돌맞은 데예요. 루스드라를 굳이 저 같으면 피해갈 것 같아요. 거기는 여기는 스킵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루스드라를 굳이 갑니다. 그리고 22절 루스드라만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이제 22절 오늘 좀 집중해서 우리 같이 주목해서 보는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공동체에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는 있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섬김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바울이 교회에 남기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한 가지를 남기고 떠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왔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받은 믿음,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고 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믿음 안에 거하면 너의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이제 너는 만사 오케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근데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환난 받는 걸 또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걸 바울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교회를 높이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갖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하라. 헷갈리지 말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듣고 외우는 구절이 아니에요. 신앙의 요체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사도의 삶을 산 거죠.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의 일상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이야기에 또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매여 있고 사람의 평판에 매여 있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수동성을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보고를 하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동일하게 증언하죠. 이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거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거할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나?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나? 알고 있나? 잘 긴가민가 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전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요. 말씀 읽으며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고 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을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곧 믿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복음을 듣고 또 깨닫기를 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복음을 알게 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 말씀 묵상은 믿음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시편 1편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수동적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능동적인 믿음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한 삶의 실체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믿음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 몫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바,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그냥 서로 위로하고 편하고 서로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권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 안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아 목사님 어떻게 보스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만나면 처음 만난 분이 아이도 있고 당연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보스턴 물가도 비싸고 사람도 왔다 갔다 너무 많고 변화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뭐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세컨잠 물어보시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신앙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 신앙적인 부분에서 뭘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어나친기도 하고 뭐 큐티 모임 하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뭐 별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뭔가 있을 거래요. 저한테 뭔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 도대체 뭐가 있지? 한참 그래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이른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른 아침 기도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른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15분 동안 짧게 나누고 45분 동안 그냥 무릎 꿇고 있어요. 자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아마도 그게 저에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매일매일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교회가 좋아서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00년도 신앙생활 하면서 올해까지 19년째 일어나 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다 보니까 19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19년 동안 일어나 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올 때가 한 10명 나오고요. 대부분 한 명, 두 명 거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돌아봤을 때 그저 무릎 꿇고 그날 아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그 믿음 안에 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나름 열심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도 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내가 원하는 거 막 말하는 기도 말고 뭐 아버지니까 들으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좀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진 기도에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5분, 10분, 15분, 20분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